예,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사무엘상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2장과 3장, 여호와의 말씀은 희귀하여, 이런 제목으로 계속 말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성경을 역사적으로 순서를 따라 지금 살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성경에서 먹고 싶은 거, 필요한 것만 그렇게 먹어서는 우리가 참 바른 성장이 없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잘 확인하고 우리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바르게 알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또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간 사무엘서의 그 서론적인 부분과 그리고 첫 장에 나오는 이 한나 가정의 이야기를 살폈습니다. 자, 사무엘서는 시작이 그 에브라임 지파와 관련된 그런 지역에서 벌어지는 것 같이 이렇게 얘기가 시작이 되지만 사실은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 속에 이렇게 거주하여 살아가는 레위인들의 이야기, 제사장의 이야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살폈던 사사기도 그랬고 좀 이어져 연결되어지는 역사인 사무엘서도 이 시작 부분에서 이 시대적 배경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이 시대는 이런 시대다라는 것을 언지해주는 그런 어떤 기준으로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인도해야 되는 이 레위지파 그리고 이 제사장들의 영적인 이 상태를 먼저 보여줌으로써 이 사무엘 시대, 이 사무엘의 시대 그리고 우리가 살폈던 사사기의 시대가 전체적으로 어떤 그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안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들을 처음부터 잘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저 사사기든 뭐 사무엘서든 거기서 내가 좋은 거, 복받는 거, 잘 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사사기는 삼손 같은 사람 얘기밖에 잘 모르고 기드온 얘기밖에 잘 모르고 그 다음에 뭐 사무엘서로 가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그런 얘기들밖에 잘 기억이 나질 않는 겁니다. 우리가 그게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사사기나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그런 묵상들을 우리가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죠.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지금 사무엘서 처음부터 레위지파와 이 제사장의 이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무엇을 봐야 하고 어떤 음성을 들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잘 주목하며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서는 그것을 더 잘 드러내기 위해서 등장인물들을 이렇게 대조시키면서 보여준다고 그랬죠. 그것처럼 우리 룻기에서 살폈던 것처럼 나옴이나 보아스 이 두 사람의 상태를 대조시키면서 어떤 삶이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삶인가, 언약의 백성의 삶인가라는 걸 보여주는 것처럼 이 사무엘서도 이미 이제 파는 그 하나님의 그 축복된 자리로 더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상태라고 그랬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와의 그 이 약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이걸 보여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이제 이 사무엘서의 한나와 그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사람의 인물을 살폈다면 이제 대조되는 인물로 계속해서 2장 12절부터는 이 엘리 제사장의 가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다른 시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같은 시대, 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두 사람, 두 가정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성도로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명자로서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이미 사사시대처럼 무너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빛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살핀 것처럼 최악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던 사람이 한나였다라고 한다면 지금 엘리 제사장은 뭐 어쨌든 그 시대 그 이 사회적인 어떤 질서를 통해 볼 때 최고의 환경이었고 또 최고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무관심했던 그런 모습들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엘리 제사장의 정확한 모습이 어떤가라는 것은 한나의 이야기도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이 엘리 제사장의 모습도 사실은 그 자녀들을 통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2절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딱 한 줄로 말을 하죠. 그러니까 사무엘의 삶을 통해, 그러니까 한나의 자녀의 삶을 통해서 부모였던 한나가 그 자녀를 어떻게 교육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유추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 지금 어떻다라는 이 전제를 통해서 엘리라는 제사장이 그 삶이 어땠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또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12절을 한글 개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다.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라고 말합니다. 개역 개정으로는 알지 못하더라 그랬는데 이 개역 한글로는 알지 아니하더라. 사실 의미를 보면 굉장히 알지 않는 거하고 알지 못하는 거하고는 뭐 같기도 하지만 완전히 다른 의미도 가질 수 있거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의 의도는 뭐하냐면 이 아들들이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장으로 해야 되는 일과 방법에 대해서 몰랐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는 진정한 의미,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백성과 하나 되려 하셨고 이 백성들을 바르게 이끄는 중간의 역할로 그 제사장들을 불러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이렇게 하게 하셨는지에 대한 그런 의도를 몰랐다라는 겁니다. 의도를 몰라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는 무관심했다라고 보이는 거죠. 근데 이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 속에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태어나고 자란 모태신앙인들이나 또 지금 교회 안에서 이제 다니면서 이제 열심히 봉사를 하다 그런 익숙한 리더들이나 직분자들을 보면 정말 교회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렇게 서로 얘기를 나누다 보면 세례의 진정한 의미, 성찬식의 진정한 의미도 잘 모르죠. 그래서 교회에서 약속한 어떤 비전과 사명과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왜 이 하나하나를 준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에 대한 그 첫 그 우리의 의도와 약속들을 다 잊어버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는 잊어버렸고 몸에 습관만 남아서 그냥 그렇게 나쁘게 말하면 껍데기만 움직이는 상태죠. 진정한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그냥 익숙한 행사로서 그 일을 자꾸 반복하는 것.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과 같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일에 소홀히 여기던 이런 아들들이 결국 이제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는 상태로 흘러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고자 했던 참된 의도를 아는 일에도 점점 관심이 멀어져서 그냥 그저 종교적인 일만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드려져야 되는 이 제사의 중요성을 말하는 제사에는 꼭 재물이 필요한데 그 재물은 항상 거룩해야 됐고 그래서 이 거룩한 재물을 주김에 있어서도 굉장히 신중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거룩한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기도 전에 이건 내 거니까 내가 가져가겠다 이런 식으로 뭔가 지금 이게 뭐 분명히 그래 제사가 끝나고 나면 제사장의 몫이 있어요. 따지고 보면 자기 거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지금 자기 거를 챙기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관계를 세우는 거룩해야 되는 제사가 이상해지는 이런 일들을 서슴치 않고 했다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 같은 시대에 살면서 한나 같은 경우는 자녀도 없는 그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했다면 이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과 그 의도를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그런 자였고 또 자녀들은 그런 것을 더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도 바빠서 그랬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자녀 교육에 있어서 지나치게 방임을 했거나 아니면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너무 강요하다 보면은 강제적으로 하다 보면 또 잘못되는 거. 그러니까 방임했거나 강요적인 교육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자녀들이 어찌 됐든 지금 이 성경이 말해주는 건 종교적인 형식만 알 뿐이지 그 제도의 진정, 제사의 진정한 의미,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일은 전혀 교육이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지금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많은 것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됐던 그 의도들을 잘 잊어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종교적인 일이 돼서 자꾸 힘든 짐이 되고 그래 불평이 나오고 하긴 하는데 정말 이거는 뭐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억지로 하는 그런 모습처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점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식이 없어져 가죠. 그래서 영적인 인식과 감각이 점점 떨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께서 2장 17절을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선 소년이라고 표현하지만 원래 이 제사장 역할을 하려면 일단 20살이 돼야 인턴십을 할 수 있습니다. 20살부터. 그리고 이제 30살이 돼서야 정상적인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었어요. 제도적으로. 그럼 여기서 뭐 소년들의 죄가 크다라고 말한 건 지금 이미 이 제사를 드리는데 관여가 돼 있는 것을 볼 때 적어도 아무튼 20세 이상, 30세 이상이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참 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의식하는 코람데오의 그런 의식이 전혀 없이 그렇게 자라기 시작하니까 이제 20세, 30세가 넘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할 때 진정한 제사의 의미도 모르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바쳐지는 이 예배 속에서 이 예배를 자기가 홀랑 먹어버리는, 그러니까 마치 사탄인 거예요. 사탄이 그 높은 곳에 올라서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했던 그런 똑같은 짓을 하는 걸 봅니다. 그런 정도를 넘어서서 심지어 하나님의 이 거룩한 교회를 더럽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막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성적으로 농락하는 짓까지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량한 일들이 지금 성막에 와서 제사를 드리려는 사람들에게까지 계속 보여지고 있었고 그렇게 소문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가 이 상황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날도 보면 간혹 교회에서 그 목사들이 이 성도들이나 또 이 청년들을 잘못 건드려가지고서 그 짓을 그냥 실수가 아니라 보면 계속 그렇게 그루밍 뭐 성범죄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짓을 계속 하는데 모르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지금 저 뉴스에 또 그렇게 해서 물러났던 사람이 다시 와서 또 그런 일을 한다 합니다. 이 심각한 거죠. 이런데도 뭐 멜번이든 뭐 시드니든 가끔씩 소문이 들립니다. 시드니에서 그런 성범죄 때문에 목회를 그만둬야 됐던 사람이 멜번으로 가더라. 누가 전화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 와서는 또 아무치도 않게 그렇게 행하다가 또 그런 식으로 또 범하겠죠. 또 여기서 잘못 성전제를 범한 사람들이 뭐 한국을 가던가 다른 데 가서 또 아무치도 않게 무슨 청소년 집회나 뭐 이런 예배를 이런 것들을 막 그냥 인도하고 마음이 다 굳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죠. 지금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고 사실 이런 것이 그렇게 드러나는 범죄가 아니어도 우리 안에 이미 굳어진 마음으로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걸 여기서 말해주는 겁니다.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잘못을 범할 때 이 엘리 제사장은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선도하지 않았고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방임했다고 봐야죠. 어쨌든 방치된 겁니다. 교육이 힘들어서 그랬든 어찌됐든 간에 분명한 것은 그런 그 이 교육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함에 있어서 한나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이제 아이들이 점점 자라서 원래 이제 애들이 어릴 때 우리 한나 가정 얘기했던 것처럼 0세부터 5세 이렇게 어릴 때는 말보다 보여주는 것을 통해 교육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말로 듣는 교육보다 보는 교육으로 많이 변해갑니다. 우리도 지금도 보면 물론 책상을 통해서 이렇게 뭐 교실에 앉아서 듣고 배우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실습을 해보고 직접 보고 할 때 많이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런 거였는데 아이들이 그런 시기에 부모가 말했던 것처럼 제일 힘든 시기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돈도 벌고 여러 가지가 하느라고 너무 힘들다 보니까 어찌됐든 자녀 교육, 보여주는 교육에서 방임하다시피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제 말이 통하는 시기가 와요. 어느 정도 되면 말귀를 알아먹는다고 그러죠. 그럼 그때부터는 말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본으로 보여주는 교육보다 말로 하는 교육은 쉬워요. 눈에 보일 때 바로 그냥 얘기만 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쉽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미 보는 걸 통해서 교육이 바르게 안 되면 말할 때도 안 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중요한 교육의 시기를 놓치고 나서 그 자녀들을 바르게 교육되지 않으니까 이제 애들이 방자하기 시작할 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도 되네? 이렇게도 하나님이 별일을 뭐 번개를 내려서 나를 죽이거나 그런 게 아니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마음이 딱딱해 시작할 때 이제 교육을 하면 다 우습게 들리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다. So what? 뭐 내가 나쁜 짓을 하고 뭘 해도 아무지도 않던데? 이런 식의 마음이 마음속에 자꾸 이렇게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교육이 바르게 성품과 그런 하나님을 인식하는 코람데오의 태도로 훈련되지 않을 때 이제 나이를 먹어서 이게 교육을 한다. 이건 정말 쉽지가 않아요. 정말 이런 지금 이제 어차피 우리가 어려서 만약에 그렇게 바르게 교육이 안 됐다면 이제 들으면서라도 배워야 되는데 들으면서 배우고 배운 대로 바뀌어주려고 노력하는 이 상태가 아니라 그냥 들은 대로 아이 그런가 보다. 너는 떠들어라. 이런 식으로 만약에 상태로 계속 오래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마음이 완전히 화인맞은 양심이 돼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 엘리의 아들들처럼 되는 겁니다. 이제 변화는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이제 막 시작하는 이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회를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주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언제 끝을 냅니까? 그렇게 기회를 줘도 도저히 가능성이 없을 때. 그럴 때 이 세상의 마지막이 오는 거예요. 인류의 종말은 무슨 뭐 바코드가 어쩌고 뭐 이런 게 문제야. 666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세상 속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그 뜻이 흘러가지 않는 그때가 제가 볼 땐 맨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생겼는데 결국은 이 부모들이 자기들의 이런 교육이 잘못된 결과로 애들이 문제가 생겼어요. 알아요, 이제 점점. 말로 해도 먹히지 않는 걸 알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컸는데 때릴 수도 없고 이건 뭐 도저히 어떻게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는 어떡합니까? 뭔가 애를 편을 좀 들어서 잘해주려고 무조건 애들이 이제 하는 일을 이제 이렇게 막 뭐 해주려고 하죠. 그런 식으로 자신이 잘못 시킨 교육에 대한 책임을 그렇게 지려고 하니까 이제 이게 또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요즘 신문지상 같은 데 보세요. 청소년 문제들을 보면 부모들이 어떻게 지금 이런 그 학교에서 그 잘못된 그 일들을 할 때 부모들이 어떻게 선생들에게 대하는가. 잘못을 범하면 일단 그것을 통해서 바르게 교육하고 바르게 바르게 이렇게 온전하게 교육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학교를 찾아가서 선생 멱살 잡고 선생을 때리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실수를 통해서 그 기회가 교육의 기회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가 잘못된 교육을 바르게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게 오히려 주목과 폭행과 아래위가 없는 그래서 아이들이 이 잘못을 통해서 오히려 더 잘못 교육되고 더 나아가서 세상은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우리 아버지가 돈 있고 힘 있으면 모든 게 되는 것처럼 나도 돈 있고 힘 있으면 모든 거를 아무리 잘못된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구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훈련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이 말씀과 이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성품 교육을 하지 않으면 그 미래의 사회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 전 신문에 우리나라 범죄율이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상승하는 나라다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를 들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지금 학교에서 들려오는 이런 이 미디어 뉴스를 통해 보는 이 부모들의 행동을 보면 그런 거예요. 정말 아이들을 본을 보여 교육할 때는 바쁘다, 살기 힘들다, 돈 벌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다 방치하고 있다가 이제 돈 좀 생기고 뭐 좀 생기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면 돈과 힘으로 다 때려부시려고 하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우리 청소년들의 세계를 또 잘 보십시오. 정말 여기 나오는 엘리 제사장의 자녀 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너무 닮아 있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딸들 같은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 교회 교육 구조 자체가 그런 경우가 많죠. 뭐 예를 들면 유초등부, 중고등부 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알게 하는 말씀의 바른 교육을 하기보다 애들이 힘들다, 어렵다, 뭐 공부하기 뭐 지친다 이러다 보니까 전부 모임만 모이면 맛있는 음식 주고 뭐 선물 주고 뭐 재밌는 뭐 집회하고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이름은 성경학교인데 거기서 성경 한 구절 배우는 게 없어요. 물론 그 안에서 교회 문화를 배우고 거기에서 또 이제 배워져 있는 것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말씀 교육은 없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같은 경우는 대체로 보면은 학교 우리가 다니는 학교의 이 교육 형태를 그대로 이제 우리가 피해가면서 하는 거죠. 교회 모임을 가도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공부 문제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이 되는 때가 대학 들어갈 때 아닙니까? 사실 보면 어쨌든 고3 때까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건 뭐 정신 뭐 공부가 뭐 1등이잖아요 무조건. 공부 그럼 무조건 안 와도 되고 공부 그럼 무조건 괜찮다 이런 식이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제 대학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때부터 정말 바르게 말씀에 집중하고 뭐 이렇게 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학생이 되거나 직장인이 되면 다시 말하면 숨 돌릴 때가 좀 돼서 이제 뭔가 좀 자기가 시간을 진짜 짬내서 정말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훈련된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중고등학교 때부터 유초등부 때부터 배웠던 그 이 배려하는 교육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든 거예요. 이제 바쁘다, 힘들다, 어렵다, 직장이 있다, 뭐가 있다 무조건 다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려도 되고 주일날 교회 나오지 않아도 되고 말씀은 당연히 안 읽어도 되고 그런 식으로 뭐 말만 하면 내일 시험인데 그럼 부모들이 한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식인 거죠. 뭐 직장에서 야근이 있어 뭐 직장에서 뭐 특근이 있어 이러면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아 그럼 당연히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지금 이런 현실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와 있는 사람이나 밖에 나가 있는 사람이나 그러니까 세속의 사람이나 교회의 사람이나 사실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보고 욕을 하는 거예요. 아예 우리하고 같이 놀자 야. 같이 먹고 마시고 놀지도 거기 가서 왜 거룩한 척하면서 왜 날 보고 죄인이라고 그래. 이런 식으로 오히려 공격을 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점점 컴퓨터처럼 머리는 똑똑해지는데 하나님의 가슴을 품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없는 이 엘리의 제사장과 그 자녀들처럼 전혀 감각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일이 없으니까 당연히 교회 일은 종교화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은 다들 이렇게 앉아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데 사실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계시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전부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기대하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현상 중에 하나가 저는 이런 신비주의적 성향이라고 보거든요. 왜요? 사람은 교육이 되어질 때 금방 되질 않아요. 뭐 개돼지 손은 금방 인생이 삶이 얼마 안 되니까 뭐 어떻게 해서든 뭐 몇 번 때리고 또 뭐 이렇게 하면 되더라고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잘 안 돼요. 적어도 20년은 계속 교육을 받고 요즘 같은 경우 뭐 사회에 나가는 게 30살이 넘잖아요. 대학에 대학원에 군대에 또 무슨 박사에 뭐 이러고 나면 거의 30살이 넘어서 나와서 인간적인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교육은 더더욱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뭔가 집회를 통해 느낌을 통해 순식간에 자기가 바뀔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느껴지는 곳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당장 이렇게 만족을 느끼고 뭔가 이렇게 느껴지는 건 굉장히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느끼는 이 감정들은 사실은 거짓된 걸 봐도 잘못된 걸 봐도 느껴요. 그러니까 감정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감정은 어떤 인간의 하나의 기능인데 잘못된 것을 보고도 진짜라고 착각할 수 있는 게 감정이다. 그렇게 보면 감정은 틀린 게 아니라 다르게 활용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제 그걸 구분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럼 당장 만족을 주는 느낌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순전히 자기중심적인 느낌과 자기 감정에 충실한 거지 기도를 하고 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려도 이게 지금 하나님의 그 찢어지는 가슴을 보고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너무 억울해서 막 하나님께 그렇게 울부짖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을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 당신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피눈물 나는 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눈물과 찢어지는 가슴 때문에 내가 지금 막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그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 땅에 보내신 나의 사명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저 친구는 자동차를 가졌는데 나는 갖지 못하고 저 친구는 취직을 했는데 나는 취직을 못하고 전부 이런 거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통곡과 이런 분노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흘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새벽을 열고 그래서 밤새 기도하면서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오해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참으로 두려운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교회 속의 사람들이 기도도 열심히고 봉사도 열심히인 이 종교인의 모습이 강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고 그 말씀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사사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진심이 뭘까라는 거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그중에 뭘 갖고 하나님을 어떻게 잘 움직일까? 기드온처럼 여기 이슬을 내려주시고 저기 이슬을 내려주시고 뭐? 에? 삼손처럼 또 그런 것밖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다윗처럼 뭐 돌멩이 하나로 그냥 모든 걸 다 때려 엎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밖에는 기억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때문에 흐르는 눈물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느낌대로 하지 못해서 흘리는 눈물이 태반이라는 겁니다. 이 시대 지금 이 교회 건물들, 이 교회 건물의 껍데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최고죠. 뭐 최고의 최신의 뭐, 그러니까 잎사귀는 아주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종교적인 정보만 알 뿐이고, 그리고 하나님 가슴,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오래된 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예배 앞에 나아가고 말씀 앞에 집중하는 게 잘 되질 않아요. 예배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는 거죠.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가라는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일인데, 그런 말씀들을 바르게 알 수 있는 이런 말씀들이 선포되면 졸고 잡념이 가득 차서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잘 보면 참 불쌍한 거예요. 일요일날 쉬지도 못하고 일용직 노동자로 끌려 나온 거야. 하나님 앞에. 남들은 다 쉬는데 지옥 갈까 봐, 또는 뭐 때문인지 모르겠어. 아무튼 일요일날 그 피곤한 몸 억지로 끌고 와가지고서 끌려와가지고 일용직 노동하고 가는 거야. 무보수 노동하고. 무보수가 아니라 자기가 돈을 들여 헌금 드리고 십일조 드리고 그래가면서. 하나님의 가슴을 만나고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려고 하기보다는 빨리빨리 이 찝찝한 마음 털어버리고 가자. 이런 식의 모습이 많은 거죠. 교회가 교인들의 이런 삶을 바르게 우리가 좀 보고, 그래서 스스로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이런 자신을 발견하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부터 바르게 방향을 잡게 하는 거, 그게 예배가 돼야 되고 그게 말씀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래서 바르게 서도록 외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만약에 방치해버리면 부지런히 예배도 나오고 뭐 헌금도 잘 드리고 뭐 교회 봉사에도 꾸준히 참석하는데도 불구하고 너 아주 열심히 기도하고 뭐 금식하고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고 하루에 2시간씩 3시간씩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만시간씩 기도하고 그래도 결국 뭐예요? 자신의 욕심대로 행하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바리새인일 뿐인 거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예사로 무시하고 있고 자기의 마음에 느끼는 대로 살아가는 이기적인 이 기독교인들처럼 이 세상 속에 추하고 변태스러운 모습이 없는 거예요. 아, 웬만큼 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든 뭘 신경을 씁니까? 근데 하도 추접스럽고 하도 변태스러우니까 세상에 교회를 욕하고 목사를 욕하고 성도를 욕하는 거예요. 홈니와 비느하스처럼 어려서부터 또는 신앙의 초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자 하는 교육을 바르게 받지 않고 그저 종교 교육만 반복적으로 받다가 멈춘 사람들의 이 죄악된 이 삶은 시간이 갈수록 걷잡을 수가 없어요. 신앙의 처음부터 바른 습관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오늘 끝나고 이제 30분 교육할 때 야, 오늘은 장소가 달라서 그런지 과자밖에 안 주더라야. 먹었던 과자 생각밖에 안 나고, 어느 날 갔더니 뭐 떡볶이 너무 맛있다, 떡볶이. 아니,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렇게 봉사하고 왔는데 떡볶이 기억밖에 안 나면 그게 뭡니까 도대체? 심각한 거죠. 여러분, 이런 사실로 잘 깨달으시고,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오늘 처음 만난 사람 얼굴을 몰라도, 말씀은 기억하고, 아,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우리 가슴에 담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일 2장에서는 그런 불순종과 순종의 두 삶을 비교해서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보면 이제 11절과 12절 같은 경우, 11절 그 아이 사무엘은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게 뭡니까? 제사장들은 지금 엘리의 아들들인데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17절과 18절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를 멸시하고 있고 사무엘은 세마포 에봇을 입고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섬겼더라라고 말합니다. 21절과 22절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났고 엘리의 아들들은 여인과 동침하더라. 25절 26절 그들이 자기의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결과를 말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살아갔던 이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아. 아버지도 뭔가 얘기를 했습니다. 들은 게 있고 보는 게 있으니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미 보는 교육이 되지 않은, 말로만 하는 교육이 되질 않으니까 결국은 애들이 마음이 굳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심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의 사람 여호와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러분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이런 부분들을 잘 주의 깊게 관찰하며 여러분 읽어가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홈리와 비느하스의 길을 걷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사무엘의 길을 걷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하며 마음이 굳어져 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나를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릇된 길로 가던 이 방향을 틀어서 주의 그 길로 가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모태신앙이 됐든 앞둔 교회를 오래 다녔든 아니면 이제 막 신앙을 시작했든 그동안 또 바닥에 쳤다가 다시 뭐 이렇게 뭐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외국에 나오면서 좀 제대로 해보자 그런 마음이 있든 중요한 건 뭡니까? 예배 안에서 여러분이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교육이 되지 않는 그런 마음이라면 그건 아무리 해도 종교일 뿐이에요. 영혼이 죽은 바나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삶 속에서 빛으로 드러내고자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끊없는 핑계와 변명을 대며 내가 왜 할 수 없는가 논문을 한 200권씩 쓰고 그러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 이렇게 앉아 있는지 그나마 그건 다행이긴 합니다. 그래도 들리는 말씀이 언젠간 올 테니까. 하지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어떤 상태인가 잘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약속과 명령이 계속 외면되는 삶.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지난주 마지막으로도 얘기를 했었는데 2장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너의 집과 너의 조상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아론을 통해서 계속 약속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변치 않고 그것을 지키실 거라고 믿고 있는데 이 사무엘 상세 지금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게 그런 하나님이 맞습니까? 이 구절대로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한번 약속을 하셨다고 해도 어떤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태도에 따라 변할 수 있어요.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약속을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원래 약속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개떡같이 살고 잘못 살고 엉뚱하게 살고 배신하고 살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살아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참고 계셨고 인내하고 계셨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정 돌아올 마음이 없다면 이제 법대로 하자. 원래 약속대로 하자. 시내산 약속대로 레위기의 약속대로 신명기의 약속대로 하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것 때문에 또 구원받은 백성들을 책임지시겠다고 하신 것 때문에 약속한 백성들이 약속된 길은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 말씀은 귀뚱으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은혜가 지속될 줄 알면 여러분 성경 잘못 보는 거예요. 성경을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책임지시는 것은 그건 변치 않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은 절대 정말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예수님 안에서 아무런 열매도 없는 무화과 나무를 하나님이 계속 갖고 계시진 않아요. 저주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가라지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천국으로 들이시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먼저 가라지들 다 뽑아서 불과 유황에 타오르는 곳으로 다 집어 던진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회개하라. 돌아와라. 약속된 백성답게 서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에 이른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잘 들으세요. 멸망시켜버리겠다. 내가 너무 짜증내서 너네 다 죽여버리겠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가는 그 길이 멸망의 길인데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길은 멸망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다. 라고 외치고 호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마음대로 값싸게 취급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 길의 끝은 지옥이니까 죽음이니까 패망이니까 심판이 있을 뿐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서를 볼 때 뭐 맨날 뭐 한나가 울며 불며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응답을 주더라. 그러니까 오래 기도해라. 뭐 소리 높여 기도해라. 반복해서 기도해라. 간절히 기도해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한 대로 받는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나면 완전히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하다못해 여러분 아버님한테 가서도 용돈을 받는다 그러면 친구들하고 집단으로 가서 통성으로 막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 삼창하고 우리 돈 달라고 합시다. 아버지! 아버지 그런다고 그렇게 됩니까? 좀 인격적으로 얘기하고 바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저절로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런 것들이 기도 자체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의도가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잘못된 기도의 의도를 자꾸 어떻게 부추기고 있는 게 문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바르게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여러분 무릎 꿇으시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건 맞아요. 여러분 아무리 간절하게 뭐 기도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되지 않은 것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구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잘못 기도하는 게 그대로 응답되면 그거는 재앙이고 파멸이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는 나만 좋은 거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소풍 가니까 여기를 쨍쨍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나만 좋지 지금 비가 와야 되는 어떤 사람들은 다 망하고 죽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의 법칙 속에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 우리가 함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그 의도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쥐어 흔들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도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이 사명자로서 살라고 우리를 빛되게 소금되게 보냈는데 빛되고 소문된 삶을 살려는 게 아니라 자기는 높은 데 올라가서 그저 대접받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 이게 문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맨날 보면서 달콤한 것만 찾아 먹으면 안 된다니까요. 성경을 잘 보면 정말 그 복되고 하는 이런 소식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역사를 보세요. 지금 뭐 처음에 그 에덴 동산에서 반짝했다가 바로 그냥 끝났죠. 그리고 홍수 심판 후에 노아 잠깐 또 반짝했다가 바로 바벨탑으로 넘어졌죠.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시내산에서 또 반짝 한번 했는데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가서 뭐가 빡 되는 것 같았는데 이제 그냥 지옥으로 가는 마지막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나마 예수님이 오셔서 또 그 안에서 다른 기회를 주셔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 언약 백성으로 지금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그때는 시내산 언약 백성으로 저들이 섰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과 맺은 새 언약의 백성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점점 읽어가다 보면 나중에 뭐 렘난트라고 합니까? 남은 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왜 남아요 그게? 뭐예요? 그럼 하나님 일부러 다 죽여버리고 이 사람만 남기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민족이 다 방해하고 이 민족이 다 다른 데로 가도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가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얘기 그게 지금 보아스의 얘기였고 루세의 얘기였고 지금 여기서는 지금 한나의 얘기고 사무엘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성경에서 늘 좋은 것만 먹으면 영적 당뇨병이 걸리는 거죠. 그 영적 당뇨병에 걸린 사람은 뭐든지 불만이에요. 뭐 봉사해도 불만, 뭐 어디 가도 불만, 잘해도 다 불만이야 무조건. 전부 모든 일이 불만과 불평으로 다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 이 영적 체질이 뭐 산성 체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뭐 얘기만 들으면 세속주의, 뭐 물질주의, 기복주의, 그러니까 교회 안으로 막 그게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엔 전혀 관심이 없고 그 명령과 약속은 무시하고 늘 신비하고 뭐 기적적인 현상들만 찾아서 그냥 은혜 한 방에 내가 확 변할 수 있다. 내가 이만큼 헌금을 내면 하나님은 그만큼 11조를 주신다. 이런 식의 이상한 이 삶들이 풍토가 돼서 이런 얘기를 바르게 얘기하면 들리지도 않아요. 이상한 교회라고 그러고. 여러분은 지금 사무엘처럼 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홈니와 비느하스처럼 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지금 한나처럼 교육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엘리 제사장처럼 교육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약속을 하셨고 시내산을 통해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 분명한 명령과 계명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길을 갈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의 그 얘기도 그 경고예요. 너희가 이 약속대로 가지 않으면 이 길을 벗어나면 주신 그 길을 벗어나면 이런 저주의 길이 될 거야. 거긴 죽음이 될 거야. 그 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기 이제 계속되는 3장과 4장으로 살펴보겠지만 이걸 차분히 읽어보십시오. 결국 엘리 제사장의 가정은 그런 무서운 결과를 그대로 맞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의 약속과 경고 그대로 이 가정이 완전히 사무엘에게 그것도 말씀하셨어요. 이 족속의 모든 생명이 끊어질 거다. 만약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디 가서 구걸하고 살 거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과 저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뭐예요? 지금 이 출애굽의 이 여정을 놓고 보면 회복된 사람들이죠. 이집트의 그 죽음의 그 땅에서 회복된 사람들. 그게 성도입니다. 사명자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저들이 고집스럽게 살고자 했던 죽음의 땅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들의 잘남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 스스로가 돌아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래 꿈꾸시고 이루고시자 했던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회복된 그런 성도들입니다. 회복이란 뭡니까? 원래 있던 어떤 곳에서 거기서 떨어져 버렸지만 다시 원래 자리로 복귀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회복이란 뭐냐면 단지 우리가 죽음으로 가던 거기서 죄를 떨어버리고 천국 가게 됐다.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회복이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하나님이 처음 저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셔서 시내산에서 준비시킨 후에 가나안에 보내시고자 했던 그 최초의 약속과 명령들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게 회복인 거예요. 그저 죄송합니다 울고 그냥 마음 편해졌어요 그러고 나서 또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가되 빛과 소금으로 사명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열방의 제사장으로 가는 거, 그게 바로 회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새 언약의 백성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새 언약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뭐 사업터, 여러분의 모든 관계 속에 여러분은 이제는 새로운 빛된 자로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라. 빛으로 그 길로 나오게 해라라고 보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사업을 하든 뭐 공부를 하든 뭐 직장을 갔든 가지세요. 여러분이 가진 재능과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그게 뭐예요?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에 서기 위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직장을 다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친구 관계 속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그런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바른 회복된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 바랍니다. 성도로서 보냄을 받은 곳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불순종의 자리에서 단지 난 용서받았어, 난 이제 천국 갈 거야, 여기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원래 창조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명자답게, 하나님의 명령과 그 약속, 그 언약의 백성답게 거룩한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여러분 보내받은 순종의 자리, 그런 빛과 소금된 자리로의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단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은 얻는다고만 알고 있는 것,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천국에, 그것까지만 알고 있는 건 완전히 어린아이 상태의 신앙일 뿐이에요. 그래서 늘 자신의 감정에 따라 구원의 상태를 의심하고 두려워하게 될 뿐이죠. 왜냐하면 늘 그게 모든 거다 보니까 이게 너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그럼 겁이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구원파 이러는 사람들이 자꾸 이런 걸 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 부활, 복받는 거 여기에 지금 꽂혀있는데 그 심리를 건드리는 게 누굽니까? 이단인 거예요. 신천지니 구원파니 이런 이단들이 자꾸 거기를 건드리니까 너 당신 뭐 구원받아 솔직하게 얘기해보라고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의로움으로 가는 게 아닌데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건드리려면 불안한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다 대고 슬쩍 낚싯줄을 걸어가지고서 이렇게 하면 구원받아, 저렇게 하면 구원받아, 어느 순간에 가보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다 빠지고 이만희가 무슨 자기의 구세주가 돼 있고 이상한 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이단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대로 사는 일에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 사람들의 이런 기복의 심리를 자꾸 건드려서 돈 주고 돈 받기, 에? 헌신하고 천국 가기, 우리는 14만 4천 명에 들어가기, 자기는 거기 들어가게 됐다고 목숨을 걸게 하는 게 그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그냥 이야기만 많은 게 아니라 이 역사의 사실을 통해 하나님이 진실한 그 의도, 하나님의 진심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 통해 살아갈 수 있기까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여기서 부르신 새 언약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어떤 자초지정에 의해서 내가 여기에 섰구나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주 강하게 아까처럼 구원이 어쩌고 주장하고 무슨 성령이 어쩌고 주장하고 그러면 그런 식의 이단의 미혹과 유혹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단이라는 어떤 특별한 이런 튀어나온 아주 그냥 딱 드러난 그런 데가 아니어도 일반적인 정통 교단이라고 하는 교회 속에서도 이런 심리가 이단의 선상을 넘어가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은 이미 넘어가 버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예? 이단이라고 해서 여기서 저기 갔으니까 쟤들은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선이 교회 안에 깊이 들어와 있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선이 있는데 이미 교회들은 이 말씀의 선을 넘어섰고 잘못된 길로 넘어섰고 이단의 길 넘어가지 않은 그 안에서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들 왜 거기에서 헤매냐? 다 자기 욕심이 있는 거예요. 나 사기당했어요. 순진한 사람이 사기당하는 경우는 없어요. 다들 순진하다고 말하는데 순진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들어봤더니 어? 100원 내면 만 원을 준대. 그 욕심 때문에 간 거예요. 순진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런 거에서 이상한 그 논리와 변명을 만들어서 자꾸 자기의 잘못된 것을 무마시키려고 하면 그게 더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인 여러분과 저는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이 역사를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뭔가 쉽고 빠른 성공, 빠른 문제 해결, 빠른 성장을 원하는 이 욕심스러운 마음을 가질 때 그렇게 이제 이단에도 빠지고 이단에 빠지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이사야서 1장에 나오는 그런 이상한 예배를 드리는 지금처럼 이 엘리의 아들들과 같은 이런 삶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중간에서 어쩌고저쩌고 속이는 사기꾼이 있어도 내가 확실한 걸 보고 왔다면 속을 이유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확실한 하나님의 진심을 내가 알고 있다면 속을 일이 없는데 그 확실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는 성경의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심을 만난 적이 없어요. 거듭남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중간에서 이러쿵저러쿵 설명하는 사람에 따라서 보이는 게 자꾸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성도라면 여러분이 먼저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도 성도의 권리를 주장해야 돼요. 성도의 권리가 뭡니까? 강단에서 다른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이 하신 그 역사에 대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이게 여러분이 성도로서 구할 권리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리라고요. 근데 이런 권리, 말씀을 알 권리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복받을 권리, 뭐 무슨 교회에서 재밌을 권리, 뭐 이상한 권리만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바보 같은 거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를 가든 강단에서부터 바른 말씀을 듣기 위한 그 권리, 하나님의 말씀을 자초지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66권의 성경 한 토시도 빠지지 않고 볼 수 있는 그런, 그걸 들을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전체적인 성경의 이야기, 이 역사를 통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면 이제 이단들이 뭐라고 속이는 것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거고 또한 단지를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다니는 것에 그래 멈추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에 있든 세상에 있든 가정에 있든 어디에 있든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제사장다운 또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 가정에 행복이 있고 그런 사회에 행복이 있고 그런 직장에 행복이 있고 그런 사람이 하는 사업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행복이 있다고 해가지고 돈 잘 벌고 부자가 되더라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바른 길 생명의 길을 걷는 기쁨이 그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비록 손해를 보고 더디 가더라도 용기 있게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빛과 소금으로서의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는 그런 성도들 그게 정상적인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이 세상은 너무 보는 것으로 비교하는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느끼는 빈곤이라는 게 상대적 빈곤이잖아요. 쟤는 두 개를 갖고 있는데 나는 하나를 갖고 있다는 거죠. 쟤는 맨션 아파트인데 나는 그냥 조그만 뭐 학고방에 산다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도인 우리와 여러분 저는 성경과 역사를 부지런히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사무엘 시대가 역사적으로 어떤 시대인지를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약속이 성취됐습니다. 비로소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갈 기회가 온 그때 어떻게 했어요? 저들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가 오게 됐죠. 그래서 이 사무엘의 시대를 대표하는 정확한 또 이 사사시대 끝의 모습이 뭐예요?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 세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세대의 시간이 흐르면 결국은 지금 이렇게 벌어지는 하나님의 예배 안에서 제사를 드린 사람들까지도 제사를 주도하는 목사들까지도 이렇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 얘기가 사무엘의 얘기예요. 근데 거기서 지금 여러분 무슨 복을 찾고 무슨 돈을 찾겠습니까? 이전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잘 지키지 못해도 백성들의 삶 속에 어떤 기준이 되고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영향을 주었다고 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점점 더 무시되고 지켜지지 않는 상태가 사무엘의 상태다. 사무엘 시대의 상태다라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 책에서 이런 걸 읽은 적이 있습니다. 시각, 그러니까 장님이 되는 거죠. 시각을 상실하는 것은 뭐 운전도 못하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많을 거다. 보통 이제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라는 얘기 있어요. 그만큼 눈은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정말 그런 삶을 겪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생각해 보면 근데 의외로 할 일이 많더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영적인 소경은 이게 문제인 거예요. 겉으로는 너무 건강해. 겉으로는 아무지도 않아. 아무런 문제도 발견할 수 없어. 겉으로 보면. 근데 심각한 건 뭐예요? 영적인 눈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은 마음의 눈이거든요. 마음의 눈이 온전한 것을 보려면 그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한 이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봐야 되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외면당하는 시대였고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 무시당하고 있는 그런 시대다라는 것을 이 한 구절로 정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이런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들이 어느 상태였는지 3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의 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이 중재의 역할로 세운 이 공식적인 제사장 나는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대제사장을 통해 한번 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제사장 엘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엘리를 부르는 게 아니라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잘 보면 엘리를 부르는 게 아니라 사무엘을 부르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땐 분명히 엘리도 불렀을 거라고 봐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와 사무엘을 같이 불렀을 거예요. 그러나 엘리는 듣지 못하고 깊은 잠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오히려 어린아이 사무엘이 와서 깨워야 그것도 몇 번을 깨워야 감을 잡는 거예요.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나 안 불렀는데 가자. 몇 번이나 이러다가 그때 정신이 드는 거죠. 뭐지?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제 너를 부르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 없어서 그렇게 말하라고 하잖아요. 오늘날도 이런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런 역할, 깨어있는 역할, 방향을 알게 하는 듣는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런 부탁한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으로 바꾼 이 성도들, 하나님의 빛이 되어달라고 부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가운데 뭐 지역이 멀다, 뭐 상황이 힘들고 뭐 일이 힘들다, 뭐 어쩌다 아예 오질 않아요. 이 시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로 바꾼 그 성도들을 하나님의 빛이 되어달라고 부른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제사장과 같은 목사들조차도 지금 엘리 제사장처럼 하나님이 불러도 잠들어 있습니다. 야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말한 것 좀 말해줄래?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이런 건 안 먹혀요 하나님. 이래선 사람이 모이질 않는다니까요.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강단에서 하나님이 전하라 하신 것을 전하기보다 쉽고 편한 것들을 전하고 성전 문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 지성소로 나와야 되는데 성전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평생이 걸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이 말씀은 심오하고 신묘 막직해서 아무나 알지도 못한데. 그래서 여러분 이 카톨릭 시대, 중세 시대에 그래서 성경을 아예 그냥 한 4, 500년 동안 아예 보지도 못하겠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신묘 막직해서 아무나 읽었다간 잘못해서 가면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아예 성경으로부터 분리시켜버리는 이런 모습. 이게 단지 중세 시대 그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르게 깨어서 각성하지 않으면 성도들이나 목사들이나 하나님께서 아무리 불러도 불러도 대답이 없고 아까 말한 롯의 딸들처럼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살아가면서 남자도 모르고 굉장히 아주 정결하고 순결한 처녀인 줄 알았는데 그 땅이 망하고 나니까 아버지들이 술은 어떻게 만들었는지 술을 만들어가지고 아버지 맡겨가지고 아버지하고 잠을 자고 아버지의 애를 낳는 이런 딸이 그게 롯의 딸들인 거예요. 그리고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 보십시오.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 사람들이 제사의 의미도 모르고 예배의 의미도 모르고 그저 오늘 세션 잘 때우면 되는 거 아니야. 일단 내 거, 내 배고프니까 내 거 먼저 줘.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이해 듣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은 경록히 했어요. 그래서 결국 심판으로 망할 때까지 계속 망령된 일을 하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지옥은 누가 간다고 그랬어요? 소가 가는 사람 없다고 그랬죠? 이런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말씀을 하루 바쁘다, 이틀 바쁘다, 3일 바쁘다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 동안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또 그런 패턴이 되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본 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두 달, 세 달 가다가 이제 1년, 2년 본 적도 없고 묵상한 적도 없고 근데 이제 주일날 와서 어쨌든 들고 여기 가서 여기 흘러가긴 했지만 어쨌든 한번 흘러갔으니까 냄새라도 남았겠지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그 자기를 안심시키면서 하나님이 주신 안전함이 아니라 자기 혼자 안심시키면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아니면 외면하고 멀리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 곁에 있고 교회당에 있어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너가 드리는 예배를 나는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다. 언제 네가 나를 만나러 왔니? 너는 성전 마당만 밟았을 뿐이야. 이사야서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3장이 보여주는 이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영적인 귀와 우리의 눈이 어떤 상태인지 잘 점검하시고 지금 얼마나 하나님께서 급박하시면 얼마나 급박하시면 지금 이 어린애를 부르겠어요. 이 어린아이 사무엘 잘 알아듣지도 못해. 듣긴 들었는데 몰라. 이게 뭔지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를 아예 불러서 그렇게 일하고 싶은 일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그 마음 여러분도 보십시오. 지금 이 교회 속에 우리가 정말 이미 뭐 이렇게 막 있으면서 숙달되고 이런 상태에서 정말 누군가가 같이 일하고 싶고 하나님이 정말 일해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이 지금 존재하는지 아니면 지금 아무리 불러도 부탁을 해도 아 그건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저래서 안 되고 이건 저래서 안 되고 이런 저래서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그러다가 그냥 오는 영혼들도 다 그냥 얘는 이래서 안 되고 지금 저래서 안 되고 지금 성격이 싸가졌고 말이 틀렸고 생긴 게 무섭고 뭐 이래가지고 다 놔버리고 그거 뭐 할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기뻐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상태. 이게 바로 순종의 상태입니다. 나의 삶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저 교회 와서 그냥 교회에 살고 뭐 교회 일만 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교회 오지 마세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속에 나오시고 그다음에 셀 속에 나가시고 그다음에 오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보낼받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보낸 그 약속된 삶을 살아가시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바르게 알아가는 것을 소홀히 여기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잊어가면 우리가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라고 해도 결과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주도하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배 속에서도 많은 교회들 속에서도 하나님하고 부르고 예수님 찬양한다고 하지만 그들이 바라보는 하나님, 그들이 말하는 예수님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예수님, 그런 하나님일 수 있어요. 그런 얘기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우리 살펴가면서 이번 한 주간 또 우리가 이런 엘리 제사장의 가정의 모습 그리고 지금 홈니와 비느하스 같은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삶 이거 비교되는 이 대조적인 구절들을 잘 보시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십시다.